창세기 53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소금 기둥. 지난 메시지는 패배한 의인인 롯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아마 인류 역사상 소금 기둥에 관한 유일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 소금 기둥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왕국의 임함에 대해 문의했을 때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무거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국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차라리 너희는 왕국이 임할 때의 세대가 어떤 세대와 같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는 노아의 세대나 롯의 세대와 같을 것이다. 둘 다 내가 다시 올 세대의 예시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무겁고 엄숙하고 장중한 말씀은 새 세대, 노아의 세대와 롯의 세대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대를 언급합니다. 과거의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에서 노아를 다룰 때 우리는 그가 혼탁한 세대에 살았으며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과 악한 쾌락에 의해 혼미해졌고 중독되었고 마취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노아의 세대를 말씀하실 때에는 결혼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롯의 세대를 말씀하실 때에는 결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소돔에서 온통 하락되어 사람들이 남색의 정욕에 탐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과 30절에서 주님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만일 내가 지붕에 있다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집에 돌아가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취되고 혼미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합당한 느낌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하는 도중에 휴거 될지도 모른다고 믿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씀의 계시에 의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여전히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있는 성도를 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자라는 하나님의 농작물입니다. 생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적인 오락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오락에 계속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익지 않았고 아직 푸르고 설익었기 때문에 주님은 들판에서 그들을 수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혼미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게 있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삶의 단락에 포함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4장까지를 다룬 이 단락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의 기록이지만 여기에는 구원받은 패배자와 그의 아내와 두 딸에 관한 검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롯에게는 두 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지만 천사들은 소돔에 왔을 때 다른 딸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사, 너의 자녀들 중 두 명밖에 찾을 수 없구나. 우리는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을 구출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두 명뿐이다. 우리의 위임은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제 너와 네 아내와 네 딸들은 탈출해야 한다. 다음 구절은 롯이 머뭇거렸다고 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롯은 머뭇거렸을 뿐 아니라 그 성을 떠나기가 싫어서 지체했습니다. 그가 지체했으므로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네 명을 성 밖에 데리고 나온 후에 그들은 도망하여 혼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6절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에서 이끌려 나와 멸망됨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창세기는 신성한 진리의 거의 모든 씨를 포함합니다. 19장 26절에 있는 소금 기둥 또한 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자람은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32절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수학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미리 알리지 않고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함의 씨는 창세기 19장에서 뿌려졌고 누가복음 17장과 요한일서 2장에서 자라고 계시록 16장에서 수확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씨가 있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 곧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롯의 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겨주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주된 개념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혼미한 가르침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마취시키며 그런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생각이 엄중하지도 않고 영안에 살지도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각을 엄중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처. 우리가 지적했듯이 롯의 처가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대로 그녀는 남편의 등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뒤에서 걸었다는 것은 소돔을 떠나려는 갈망이 남편보다 적었고 남편을 따라 성에서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소돔을 탈출하는 것이 기뻤다면 그녀는 남편이 옆에서 걸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도 그녀는 이미 남편 뒤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으려면 남편 뒤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남편을 느리게 따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남편의 뒤에서 걷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롯의 아내처럼 고난을 당하고 소금 기둥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기능을 잃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가루의 형태일 때는 매우 유용합니다. 소금이 더 고운 가루로 갈아질 때 그 기능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둥 모양인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능은 이 부패한 세상의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맛을 잃으면 그것은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기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롯의 처는 짠맛으로 가득해야 했으며 주변에 있는 부패의 세균을 죽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맛을 잃고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의 영은 롯의 처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롯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가련한 성도는 남편의 뒤에서 걸으며 소돔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자기의 자녀와 집과 다른 소유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소유는 소돔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성에서 이끌려 나왔지만 그녀의 관심과 마음과 갈망과 혼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뒤를 돌아볼 때 주님은 그녀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번을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번으로서 롯의 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경고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소금 기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십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믿는 이가 노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며 서 있는 생명 없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어떠한 부끄러움인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적이지 않고 합당하게 주님을 따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모, 처자, 자녀들, 형제, 자매, 우리 자신의 혼 생명은 둘째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자신이 첫째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친척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실제로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의 미워함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따라야 함을 봅니다.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에 따라 가정 성경 공부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한 가정 성경 공부는 또 다른 형태의 취미와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당신의 가정 성경 공부는 농구 시합과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거실을 운동장 삼아 성경 공부할 때 자신의 성경 공으로 경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주님은 내게 너는 어떠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너를 강권했지만 너는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것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어 남에게 전파한 후 버림바 되지 않게 하시기를. 부디 그분의 사랑스런 모든 성도들에게도 긍휼이 있기를. 우리를 더 이상 혼미하지 않게 하는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5절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전해졌고 소책자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에 관한 메시지와 소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진리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주님의 손 안에서 진정으로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됩니까? 네,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었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의하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진다. 여기에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우주 안의 거름더미는 불못이며 거기에 더러운 모든 것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은 주로 오는 왕국시대를 가리킵니다. 왕국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땅이 있을 것이며 또한 거름더미인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두 장소, 곧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진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3의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로세차가 피어난 소금 기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당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 장소에 있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읽을 때 당신은 세 장소가 있다고 말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땅입니까? 거름입니까?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버려질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주님은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제3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느 곳인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게으른 종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은 무익함으로 땅에도 쓸데없고 구원받았으므로 거름더미에도 쓸데없을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영광스러운 왕국도 아니고 불못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고 패배한 자들을 위한 제3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관한 신성한 말씀의 온전한 계시 안에서 볼 때 새 장소, 구원의 장소와 형벌의 장소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세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녀는 제3의 장소, 곧 부끄러움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면서 혼을 구원코자 하는 믿는 이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혼, 곧 그들의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믿는 이들은 로세처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혼을 잃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쇼핑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행하기 때문에 그들과 세상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운동이 일단 스포츠나 오락이 되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구한다면 당신은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을 갖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누림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혼, 곧 정신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누가 그런 엄중한 말을 했습니까? 지난 31년 동안 바라보고 관찰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을 위해 잊지 않다는 엄중한 말이나 경고를 나는 듣지 못했고 우리는 모든 종류의 위안이나 오락을 잃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어떤 음악을 누리는 것은 당신의 혼을 구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을 이기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그들이 혼을 구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오락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혼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이 혼의 고난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롯의 처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혼을 잃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순간에 휴거되리라는 가르침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주님의 백성의 영적 감각을 혼미케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논쟁할지 모릅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신자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불신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누가 참으로 주님을 위한 사람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당신은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둘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가리키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은 분명 롯의 아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제자는 롯의 아내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내적 기름 부음의 내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살아있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합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은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하러 가려고 할 때 기름 부음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멘 주여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여 나는 나쁜 것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나는 내가 좋은 것을 사든 나쁜 것을 사든 상관하지 않는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 주여 나는 당신의 내적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흠정력 성경은 그분 앞에서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에 의하면 그분으로부터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전치사는 아포로서 뭐뭐로부터 피하는 애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과 담대함과 평강을 갖고 그분으로부터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강림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주거적으로 그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임재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로서 온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미국 대통령이 아나하임에 올 경우에 몇 사람만이 그의 임재, 곧 그의 파루시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오시겠지만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만큼 가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맨 마지막에 둔다면 당신은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에게서 피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적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믿는 이들이 오늘 내적 기름 부음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그들은 평강과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것이며 그분의 파루시아, 곧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분에게서 피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피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밭도 아니고 불못에 있는 거름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밖에 있는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그분에게서 피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믿는 이는 이른바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다루심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주님이 그분의 패배한 믿는 이들에게 행하는 징벌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합당한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 믿는 이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합당한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 믿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옷은 항상 행함과 생활 안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행해야 하며 우리의 영적인 옷은 순수하고 희고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의해야 하며 우리 옷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런 깨끗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벌거벗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의 수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도착 시간을 미리 알리고 오는 방문객처럼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분은 오십니다. 도적들은 사람이 깊이 잠든 때인 새벽 3시나 4시경에 옵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하며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어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거나 행하지 않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길, 곧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거나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 소금 기둥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만 성경 연구로만 받지 말고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로 받으십시오.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느슨해지거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생활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며 제3의 장소, 곧 부끄러움의 장소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